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중 식구 여러분, 저는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사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는 다시 한번 복음을 역사 속에 박습니다. 천상의 시간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시간, 복음은 늘 그때에 시작됩니다.
네, 신적인 사건을 너무 세속적인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누가의 전략입니다. 누가는 복음을 신화화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신앙적인 일상의 언어, 권력의 언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영, 호적. 하나님은 이 명령들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그 사이를 흘러 행하시고 계십니다.
아구스도는 세상 질서의 황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구스도의 별명이 구세주였습니다. 아구스도는 세계를 숫자로 정리하고 세금으로 안정시키고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평화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로마의 평화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누가는 묻습니다. 누가 진짜 세계를 다스리는 자인가?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이용하시는 느낌이에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하나님은 황제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로마 황제의 명령을 구원의 도구로 전환하고 계십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정치 신학입니다. 로마 제국의 호적 제도가 등장하는데 제국의 통치의 정치의 도구이죠. 인간은 이름을 적고 숫자를 세고 소유를 분류하면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의 다윗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죠. 숫자를 세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생명의 주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 숫자 세기를 사용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통제 욕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반전되고 있습니다. 로마는 세금을 걷기 위해 호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명령으로 메시아를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작전으로 사용하시죠.
요셉과 마리아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는 설명하셨지만 로마의 명령은 설명이 없이 찾아옵니다. 신앙은 언제나 이해된 명령과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그러면 나사렛에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로마 제국의 명령도 따라서 이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지는 않네요.
네, 1부터 10까지 모든 순서대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 삶에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열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러셨으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 당연하겠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모양을 아주 적절하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제국의 명을 쫓아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것은 그냥 혈통 정보만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인데요. 생명의 빵이신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아주 상징적으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익힌 것 같았지만 메시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역사가 잊어도 땅은 기억한다는 말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소의 영성, 장소의 신학이 아주 자주 드러납니다. 누가복음의 지리적인 그 땅에 관한 설명을 잘 주목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장소에서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땅에서 일하시죠.
네, 너무 유명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네, 여기서 사관은 여관을 뜻하는데요. 베들레헴에 그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때가 명절 절기였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방이 없었죠. 이 문장은 누가복음 전체의 어느 풍경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리가 없으셨습니다. 인간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죠. 믿음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수많은 죄인들의 닫힌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십니다. 누가는 이것을 비극적으로 꾸미기보다는 매우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2장 4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째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다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왕이신 하나님인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네요.
네, 구유는 먹이통입니다. 양들의 물통이라고도 하고 양들의 먹이통이라고도 봅니다. 생명이 생명을 키우는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낭만화하지 않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차갑고 아주 임시적인 그런 자리.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불안정한 공간을 자기 자리로 선택하십니다. 누가는 일부러 시간을 강조하는데 아주 어두컴컴한 밤이지요. 성전의 불빛이 닿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은 목자입니다.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주변부에 있었던 직업입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실 사람을 굳이 골라서 정하신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의 선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가장 비공식적인 언어로 복음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밤에 깨어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 낮의 질서, 낮의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네, 천사가 나타나고 영광이 비치자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잖아요. 이런 모습은 당연한 반응 같아요.
네, 두려움의 이유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천사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영광이 무서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고 인간의 존재는 그렇게 신적인 존재 앞에서 언제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시작점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한 이해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두려움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장면이 전환되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문에 들어설 때의 설레임, 그 문턱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천사는 또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제 이어질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기 때문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네,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면 그 뒤에 기쁨이 시작됩니다.
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네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확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에서도 마리아라는 한 사람이 시대와 세대 전체에 확장된 언약의 성취를 노래하고 있듯이 누가복음은 늘 작게 시작해서 넓게 번집니다. 하나님은 대중을 향해서 방송하시지 않고 소수의 사람에게 진리를 맡기시고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 가도록 소명을 주시지요. 구주 곧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세 단어가 사용되는데 모두 왕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여기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표적이 너무 초라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초라하게 보이는 이것이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하죠. 우리는 낮고 초라한 것은 왕이 아니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어긋나 있지요.
네, 그런데 갑자기 하늘 군대가 나타나요.
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워 계시는 아기라고 하는 이 차이를 더욱더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이 군대는 전쟁을 하는 군대가 아니라 노래를 하는 군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힘은 폭력으로 이기는 군대가 아니라 화해를 선언하는 군대입니다.
네, 평화가 땅에 임한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네, 이 평화는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질서가 다시 맞춰지게 되지요.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회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라고 표현하죠. 이미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은 일어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가장 먼저 가서 보는 사람이 되네요.
맞습니다. 누가복음의 믿음은 정보를 습득하는 지식적인 반응이 아니라 움직이는 발걸음입니다.
네, 목자들은 먼저 가서 보고 나서 알리는 역할을 하네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목자들은 신학을 배우지 않았지만 증인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전도자를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본 사람이 말하게 합니다. 복음은 봤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증인들의 이야기죠.
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좀 달라요.
네, 누가복음은 말하는 믿음과 묵상하는 믿음을 동시에 존중하는데요. 목자들은 직접 움직였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하더라, 맞추어 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와 목자들의 모습을 모두 존중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다시 양떼 곁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은 우리의 직업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임하신 말씀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일상 속에 가진 마음이 달라진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의 결말은 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아니다. 밤에 깨어있는 사람에게, 가장 낮은 자에게, 우리는 초라하고 실패한 자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너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 이 자리에 부름받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유에서 시작된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담고 가 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네, 이제 여덟째 날로 시작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누가는 굳이 이 날짜를 기록합니다. 여덟째 날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언약이 몸에 새겨지는 시간입니다. 유대의 남자아이들은 여덟째 날에 할례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약속하시지 않고 그 몸에 흔적을 남기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시는 일을 명하셨습니다.
네, 왕의 탄생 이야기인데도 굉장히 소박해요.
맞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위대함을 과장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율법의 질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네, 할례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하늘에서 예수님께 주신 그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이름, 그분의 정체성,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산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네, 누가는 이 제물을 일부러 기록합니다. 산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시다. 어울리지 않죠. 그러나 그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가난한 소년으로 자라십니다. 미화하지 않았고 사실로 그대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는 처음부터 가난한 삶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가난한 부부를 선택하셨네요.
네, 정확히 말하면 가난을 제거하지 않고 그 가난한 풍경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제사장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닙니다. 단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누가복음은 다시 기다리는 사람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네, 위로를 기다린다는 표현이 참 깊어요.
네, 히브리적으로 말할 때 위로는 고통을 제거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시므온은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시 가까이 오실 날, 말씀하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시므온 위에 머무셨다고 하네요.
네, 누가복음에서 성령은 감정이 고조되는, 우리가 막 흥분하고 울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움직일 시간, 그 방향,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시므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정확하지만 기한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약속은 좀 이런 식입니다. 확실하지만 아주 느리게, 언제인지 알 수 없게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약속들입니다.
네, 그래서 시므온의 인생은 기다림 자체가 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시므온의 인생은 약속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네, 기다림 끝에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온 아기를 안게 됩니다.
네, 누가는 이 장면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울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한 그냥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안아봄으로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알아봅니다. 복음은 눈보다 그 몸의 감각으로 인식됩니다. 시므온의 노래는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아주 깊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것은 완성된 찬미의 고백입니다.
네, 삶을 잘 마무리한 사람이 하는 말 같아요.
맞습니다. 복음은 더 오래 사는 비결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그리고 떠나는 내려놓음,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시므온이 예수님의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고백하네요.
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예수님은 한 민족의 소유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인 것을 여러 번 강조하는데 시므온의 노래가 바로 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경계 안에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축복과 예언을 동시에 하는데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리라.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리라. 찌르는 듯하리라. 누가는 처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있지만 거기에는 고통도 함께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리아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고네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시므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나가 등장하는데 안나도 84년 동안 성전에 머물며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말하는 사람이고 시므온은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노래하고 또 증언합니다. 침묵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모양 속에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 기다릴 때 주님은 반드시 정확한 시간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12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지도자들과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사흘이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누가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양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몸이 자라가는 것은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관계, 사람들 가운데서 성장하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에서 성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자라나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온전한 모양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크고 분명한 표적을 찾지만 가장 작은 자리에서 가장 결정적인 일을 시작하셨음을 배웁니다. 방이 없어 밀려난 자리, 냄새나고 불안정한 그것을 당신의 첫 거처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자들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발걸음을 떼게 하시고 본 것을 말하되 과장하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천사의 노래에만 머무르지 않고 양떼를 돌보는 평범한 하루로 다시 이어지게 해주세요. 일상 속에서도 이미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빨리 증명되고 싶어하고 서둘러 이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지혜와 사랑이 자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느린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믿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모든 일이 즉시 해석하려고 들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며 시간 속에서 되새길 수 있는 인내를 주소서. 이해하지 못해도 동행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아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아직 때가 아닐 때에는 기꺼이 나사렛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없이 자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성장을 기다릴 수 있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 주님께서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사가랴에게, 안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중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님의 때 성취되기까지 온전히 기다릴 수 있도록 온유하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미하고 또 침묵으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올 한 해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동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초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지하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계속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쉬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좋아 보이시네요. 집에 있었더니.
네. 네.
아, 지난주에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이번 한 주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네.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면서 지냈는데요. 일상이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바쁜 중에도 작은 기쁨들이 많아서 감사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작은 차 한 잔이 주는 기쁨을 또 마음껏 누리셨군요.
네.
네,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자, 그렇게 우리 또 각자의 삶을 살다가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또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흔들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때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뭐였다고 했었나요?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이스라엘이 헬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동전에 종려나무를 그려 넣으면서 민족의 독립을 상징하는 나무가 됐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민족의 독립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다고 했나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마카비와 같은 왕으로 오셔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주시길 원하는 소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거절하는 의미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네, 그렇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마카비아 같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소원을 거부했을 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으면서 여전히 그 소원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입성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의 소원을 거절하시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품고 있는 이의적인 민족성이 죽어질 때 비로소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이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저 또한 유대인들처럼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짐으로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죽어진다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사는 게 죽어지는 삶을 사는 건가요?
지하자매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줬는데 아마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말씀을 찾아보면서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6일 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있었고 그 후로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 헬라인들의 방문 뭐 여러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어느덧 유월절 바로 전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일로 치면은 목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우리는 보통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시간이 아침이 아니면 언제로 생각한 건가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가 저무는 저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독특하네요. 유대인들은 왜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생각한 건가요?
그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과정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한 구절만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후에 하루가 지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루의 순서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고 마지막이 아침이라고 생각한 거군요.
네, 맞아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요일에 대한 개념을 생각했을 때 아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유월절 전이라고 하는 건 유월절 바로 전날의 시작, 목요일 저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저녁이 지나 아침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니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하자매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수많은 일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걸 생애 마지막에 할 일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특정한 사람을 일컬어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누구를 이야기하신 건가요?
자, 이어지는 2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누가 등장하고 있나요?
가룟 유다요.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가요?
네, 맞아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자, 우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 생각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하고 있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게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게 평범한 일은 아닌데 특히나 당시에는 신분 제도가 있던 시대였잖아요. 당시에 손님이 집에 방문을 하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일을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학교 선생님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네, 물론이에요. 그 시대의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제자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스승과 제자의 상하관계는 너무나도 분명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으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 같아요. 엄청 부담스럽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당황스러운 행동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류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마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이 상식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도 같은 스승님이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을 하려고 하시니 당연히 예수님을 말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의 만류에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진행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끝까지 발을 내밀지 않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생각보다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오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을 압축해 놓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이 자기의 상식과 또 사회적인 통념에서 벗어나는 일이라 생각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저지하려고 했어요. 물론 지금의 행동이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지했다고 하니까 앞에서 계속 살펴왔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시니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죠. 결국 유대인들이나 베드로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고 더 나아가서 그런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갈등하게 되었던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더욱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자체보다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더욱 파격적이면서 또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우리 계속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알듯 모를듯한 말로 자기가 하시는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자 여기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염두한다는 게 누군가를 신경 쓰고 계신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아요.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는데 자,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11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누굴 신경 쓰고 계신 것 같나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가룟 유다를 신경 쓰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가룟 유다를 신경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마지막을 앞두고 있었던 예수님의 관심이 오로지 자기를 팔 가룟 유다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마지막 순간에 가룟 유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신 건가요?
그건 11절 말씀에서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걸 아셨고 배신하는 걸 넘어서 자기를 팔 걸 아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아시고 세족식을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팔 걸 아신다는 것과 세족식을 진행하신 것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에는 교회가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혹시 어떤 상황이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박해하고 탄압하던 때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렇죠. 당시에 내려오는 문헌을 보면 그리스도인들 향한 박해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사냥개의 사냥감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또 사자와 같은 맹수와 싸우다가 찢겨 죽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산채로 불을 붙여서 인간 횃불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이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박해를 저질렀어요.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끔찍하네요.
네, 그렇죠. 자, 이런 끔찍한 박해 속에서 모두가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끔찍한 박해 앞에 굴복하며 배교하고 또 자기들의 믿음을 부인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심정이 이해가기도 하네요. 그 정도의 박해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들 중에는 단순히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나요?
혹시 다른 그리스도인을 밀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박해가 지속되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꽁꽁 숨어들었고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게 어려워지자 로마 군인들은 잡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괴롭히면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하도록 협박했습니다. 자, 그런 협박 앞에 굴복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팔아넘겼던 이들 또한 적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자, 핍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정말 한순간에 믿음이 없어진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폭력 앞에 어쩔 수 없이 굴복했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비록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믿음의 형제자매를 팔아버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 마음 안에 깊은 죄책감이 자리 잡게 되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 비관하고 또 자기가 밀고 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바로 그렇게 박해 앞에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고 하고 나서 깊은 죄책감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자, 그들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세족식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가룟 유다의 그 발까지 기꺼이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가 혹 나를 배반했을지라도 세상의 폭력과 박해 앞에 굴복하고 나를 떠났을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기꺼이 너의 발을 씻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세족식에 관한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의미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의 관점을 생각해보니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었다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되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세족식에 담긴 의미는 여기까지도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번에는 밀고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밀고 당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다른 성도의 배신으로 인해 잡혀오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숨어있다가 다른 사람의 밀고로 인해서 잡혀온 그리스도인들. 자, 그들이 잡혀왔을 때 자기 눈앞에 자기를 밀고 한 자들이 있었다면 또 자기를 밀고 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엄청난 배신감이 들 것 같아요. 자기 살겠다고 나를 팔아넘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나를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 기꺼이 씻겨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자, 이 말은 단순히 용서하라가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라 라는 이런 말이었어요.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랑하라는 말이었다는 게 더 어렵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누군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밀고 한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한 이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용서하는 걸 넘어 사랑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자기가 먼저 그런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족식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게 다가올지 몰랐어요.
이렇게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자기를 밀고 한 이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 죽어진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죽어진다는 건 내가 마땅히 품을 수 있는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이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에게 있어서 가룟 유다와 같은 이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아멘. 저도 제가 이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들려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참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양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다는 말씀이 깊이 마음에 남았는데요. 배신과 상처 앞에서도 사랑을 끝까지 선택하신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저도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하자매는 어땠어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 안에서 죽어지는 삶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예를 보면서 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또 오늘 배우게 되면서 저도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심지어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넘어서 이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드리네. 찬송.